정성을 다하는 KBS 오디오북
정부가 이 작업에 투입한 재능 감별 전문가들은 조폐창에서 금을 시험하듯 두뇌를 시험한다. 그렇게 해서 매년 가장 뛰어난 인재 500명이 청운의 뜻을 품고 지원하는데 정부는 그 중에서 3분의 1만 뽑아 그랑제 콜이라고 부르는 커다란 자루 속에 집어넣고 3년 동안 굴린다. 그 묘목들 하나하나는 엄청난 자원이지만 정부는 그들을 이를테면 금전 출납계원 같은 존재로 만든다. 정부는 그들을 평범한 엔지니어로 임명한 다음 포병 대위처럼 소모품으로 써먹는다. 요컨대 정부는 그들에게 하위 직급 중에서 그나마 높은 자리를 끌어모아 보장해 주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뛰어난 수학 실력을 갖추고 과학 지식으로 무장한 그 엘리트들이 50살이 되면 정부가 그들의 노고에 대한 보상으로 안겨주는 것이라야 고작 4층에 거쳐 아내와 자식들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소시민의 안온한 삶일 뿐이다. 이렇게 호구누릇을하는 국민에게서 그래도 사회의 최정상부까지 기어오르는 천재가 대여섯 정도 나온다는 것은 그 자체로 기적이 아닌가. 이 이상이 진보를 자처하는 시대에 정부와 사회라는 두 측면을 통해 살펴본 재능과 미덕에 대한 정확한 최종 결론이다. 이런 예비고찰이 없다면 최근 파리에서 일어난 한 사건은 믿기 어려울 것이다. 반면 이상의 요약을 참조한다면 그리고 1815년 이후 돈의 원칙이 명예의 원칙을 대체한 우리 문명의 진정한 상처를 미리 내다볼 만큼 뛰어난 통찰력을 갖춘 사람들이라면 아마도 그 사건에 큰 관심을 가질 것이다. 어둑신한 어느 가을날 저녁 5시 무렵 파리의 유력한 한 은행에 근무하는 금전 출납계원이 켜둔 지 이미 꽤 된 램프의 불빛을 받으며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 업계의 불문율에 따라 은행 창구는 좁고 천장이 낮은 중위층에서도 가장 어두침침한 곳에 있었다.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이웃 건물 쪽으로 난 채광창을 통해 조명이 되는 공중목욕탕처럼 문마다 표찰이 붙어있는 사무실들이 쭉 늘어선 복도를 지나야 했다. 건물 수위는 지침에 따라 4시부터 건조한 목소리로 은행 창구는 닫혔습니다 라는 말을 반복했다. 그 시간이면 그곳 사무실은 이미 텅 비고 우편물들도 전부 발송을 마쳤고 사무실 소장의 여비서들은 애인이 오기를 기다리고 두 명의 은행가는 각자 정부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할 때였다. 모든 것이 평상시 그대로였다. 철통 같은 보안장치가 되어 있는 금고들이 방범 철창이 쳐진 출납계원의 자리 바로 뒤에 놓여 있었고 출납계원은 회계 정산에 여념이 없어 보였다. 철창을 통해 그 안에 있는 망치 단조 흔적이 역력한 철제 캐비닛이 보였고 최신 철물 제조 기술의 발명 덕분에 엄청난 무게가 나가게 된 그것은 설사 도둑들이 때로 들어왔다 해도 들고 나갈 수 없었을 것이다. 그 방 출입문은 암호를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는 이의 의지에만 반응해 열리는데 자물쇠의 글자 조합에 절대 누설될 수 없는 비밀이 담긴 그 암호는 천일야화에 나오는 열려라 참기에 근사한 현실판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정도는 아직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 자물쇠는 설사 암호는 훔쳤어도 최종 비밀, 그러니까 그 용모양 기계장치에 울티마 라티오가 있는 줄은 모르는 자의 면상에 화승총 탄환을 발사했다. 그 방의 문과 사방 벽, 창문의 덧문 등 그 방의 모든 부분은 얇은 목재 패널처럼 보이지만 실은 두께 4리뉴인 철판이 보강재로 덧대어 있었다. 덧문은 모두 밀어 올려져 있었고 출입문은 닫혀 있었다. 어떤 사람이 누구의 시선도 닿지 않는 깊은 고독 속에 있다는 느낌이 든 적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생 나자를 가해 있는 류신계 은행의 금전 출납 개원을 두고 하는 말이다. 철갑을 두른 그 지하실에는 한없는 적막만이 흘렀다. 불이 꺼진 난로에서 미지근한 열기가 퍼졌는데 그것은 통만 다음날의 숙취처럼 머릿속을 무겁게 짓누르고 불쾌한 구역질을 일으키는 그러한 열기였다. 난로는 수위들이나 사무원들을 졸음에 빠뜨리고 감각을 마비시키며 희한하게도 바보 멍청이로 만드는 데 일조한다. 난로를 피운 방은 화학실험실의 플라스크 같은 것이어서 기운이 넘치던 사람도 거기서는 속절없이 녹아버려 그들의 동력은 무뎌지고 의지는 고갈된다. 행정부서의 사무 공간은 현재 사회계약이 근거하고 있는 돈의 봉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부에 꼭 필요한 범용한 존재들만을 양산하는 곳이다. 사무실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내뿜는 유독한 열기는 지능의 점진적인 퇴화를 불러오는 주요인이면 주요인이지 무시해도 좋을 사소한 요인이 절대 아니다. 막대한 양의 질소를 뿜어내는 한 사람의 뇌가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의 뇌를 질식시키고 마는 것이다. 그 금전 출납 개원은 40줄에 접어든 사내였는데 책상 위에 놓인 카르셀 램프의 빛을 받아 대머리인 정수리가 번들거렸다. 정수리 아래 양옆 관자놀이를 덮은 반대개 머리카락도 그 불빛을 받아 반짝거렸고 거기에 동그란 윤곽의 얼굴이 더해져 머리 전체가 하나의 공처럼 보였다. 낮빛은 붉은 벽돌색이었다. 푸른색 눈동자를 둘러싼 눈자 위에는 여러 줄의 주름이 졌다. 손은 살찐 사람이 그렇듯 포동포동했다. 두툼한 청색 모직 윗옷은 팔꿈치같이 튀어나온 부분이 조금 타랐고 군데군데 구김이 진 바지 역시 반들거려서 솔질이 소용없을 정도로 오래 입어 마모된 티가 역력했는데 피상적인 관찰자에게 그러한 모습은 낡은 옷을 입을 정도로 근검절약을 생활화하는 성실하고 지혜롭고 고매한 사람의 표본처럼 비칠 것이다. 그러나 사소한 일에는 한없이 인색한 사람들이 정작 인생의 중요한 문제에서는 물러터지고 헤프며 무능하기까지 한 경우를 우리는 드물지 않게 본다. 출납개원의 윗옷 가슴에는 레지용 도네르 훈장의 약장이 보란듯이 달려있었는데 그것은 그가 나폴레옹 제정시대 용기병 대대의 지휘관이었기 때문이다. 뉘신갱 씨는 은행가가 되기 전에 군대 병참 납품업자였는데 그때 높은 지위에 있다가 불운을 당해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그 군인의 섬세한 감정을 알게 되었고 그 점을 고려하여 그에게 매월 500프랑의 월급을 주기로 하고 그를 출납계원으로 고용했다. 그렇게 그 군인은 1813년에 그러니까 그가 모스크바 퇴각 당시 스투드잔카 전투에서 상처를 입고 황제의 특별명령으로 같은 처지의 몇몇 고위 장교들과 함께 스트라스부르로 후송돼 6개월 동안 집중치료를 받아 회복된 후에 금전 출납개원이 되었으나 그때는 이미 심신이 많이 쇠약해진 상태였다. 이름이 카스타니에인 이 퇴역 장교는 명예 대령이라는 계급과 함께 2,400프랑의 퇴직금을 손에 쥐었다. 10년 동안 출납개원 일을 하면서 군인의 잔재를 말끔히 지운 카스타니에는 은행가에게 전폭적인 신뢰를 얻게 되었고 그래서 그가 근무하는 출납창구 뒤편에 있는 별실, 뉘신겐 남작이 비밀 계단을 통해 출입하는 그 특별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회계 장부 업무도 지휘했다. 그 별실은 은행의 주요 사업이 최종 결정되는 곳이다. 그곳은 여러 사업 제안을 걸러내는 선별장이며 업계의 현황이 논의되는 회의실이다. 그곳에서 각종 신용장이 발급된다. 그리고 그곳에는 국채등록 대장과 다른 사무실들의 업무가 정리된 일일 보고서가 놓여있다.